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랄에 내려갔는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12장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 20장 말씀에서는 무슨 이유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유황불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서 당분간 그 지역에서는 가축을 키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이렇게 덮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지역에 화산재가 내려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현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랄 지방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애굽 왕 바로의 경우는 사라의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본문 20장에서는 사라의 미모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라 나이가 90세를 헤아리는 노인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는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부족과 부족 간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아비멜렉도 아마 그와 같은 목적으로 비록 논에 있었던 사라지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함으로 바로왕으로부터 수치를 당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함으로 이방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잘못을 재차 범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일은 아직까지 자신의 위치와 역할, 또 자기 아내의 위치와 역할과 위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장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17장에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이삭에 대해서 약속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삭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로 자신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동일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남의 아내로 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킬 만한 매우 중대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실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가 18장, 19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독특한 위치를 살펴봤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뜻을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뜻을 밝히기도 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묘사하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위치와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는 것이 과연 가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조카 롯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나라요, 또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정말 심각한 잘못이요 큰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사람은 보통 그렇죠. 계속 다구치고 회유하고 설득하고 하다가 말 듣지 않으면 당신 갈 길 가시오 라고 그냥 내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연약함에 다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하나님은 아셨고 이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였죠.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인데 이 여자는 남의 아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저는 뭐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 의로운 백성도 과연 죽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왜 자기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두고 왜 의로운 백성도 죽입니까? 라고 왜 이렇게 집합명사를 사용해서 자신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의로운 백성들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한 나라의 운명은 왕의 운명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그 왕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죄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재앙이 모든 나라에 그리고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아비멜렉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한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사라조차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버니라고 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사례를 아내로 취하라고 했던 그 잘못에는 자신의 잘못은 없다. 그 일에는 자신의 잘못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악하지 않은 동기로 일을 한 줄을 내가 알고 너를 막아 범죄치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않도록 내가 개입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낼 것에 대해서 명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갈 때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런 이 교회의 위치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차원에서 너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세상 세력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일양미쁘다. 늘 여전하다. 우리를 그 위치에 세우실지언정 우리의 체력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지언정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 보일 때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내가 이런 용도로 너를 쓰려고 했는데 네가 이런 정도로 나를 배반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쓸 의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위치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교회에게 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은 사실은 세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슨 과학기술, 인류 문명 여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꿈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침 일찍 일어난 이 아비멜렉이 간밤에 자신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참담하게 실패한 아브라함, 이 실패한 교회를 여전히 교회로 그리고 축복의 전달자로 여기 있었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세상에게 복을 전달할 축복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도 알게 만드시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처럼 높이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온 세상에 죽고 사는 것이 교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때도 경건치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 과연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천명의 사람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길 자들을 분명히 남겨놓으시고 이런 상관에서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줬습니다. 자, 하마터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뻔했던 이런 위기를 넘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9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는데 네가 나와 우리나라를 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네가 합당치 못한 일을 나에게 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 거짓말하는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긴 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상 나라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신이 한 게 아니냐?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교회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위상을 세우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신자의 위치와 위상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조국교회 상황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얼굴을 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1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일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죠.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하니까 나는 오빠고 당신은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이미 합의를 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는 폭력과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개의치 않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되면 돈으로, 안 되면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이 갖고 있는 성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신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와 신자는 세상의 이런 위협, 탈취로부터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일에 협조를 해달라고 비겁하게 자기 아내한테 어디로 가든지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하라고 사라한테 협조까지 구해서 약속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빈번하게 많이 범하는 죄가 있다면 바로 이 거짓말의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면에서 다 통용이 되지요. 이거 미치고 팝니다. 거짓말이죠. 미치고 왜 팝니까? 아예 사업을 하지 말지요. 그렇죠?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사실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을 할 때도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닌데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 빈번한 거짓말들이 횡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때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사라를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함으로 애굽 왕 바로로부터 수치를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오긴 했지만 이 불신앙의 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불신앙과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불신앙과 의심이 함께 상존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지 어떤 불신앙도 믿음 뭐 의심도 전혀 없는 그래서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다시 그랄 지방에서 또다시 자신을 오랍이라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죠. 오래 묵은 죄와 연약함을 결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꾸짖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마터면 자신이 잘못해서 애꿎은 사람을 죽일 뻔했다라는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미 18장, 19장을 살펴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협박 앞에서 여지없이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위치와 위상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위치가 있다는 사실,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널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아비멜렉 가정 가운데 이루셔서 닫혀있던 이 태가 열려서 자녀를 생산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협박 앞에 짓눌려서 실패했던 교회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면 항상 비겁해지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급기야 이런 수치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회를 문답 17문부터 19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진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잡음죄를 말합니다. 19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과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과 그로 인해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18문, 19문에서 죄가 뭔지 그 다음에 비참이 뭔지를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8문에서는 죄성이 뭔가를 이야기하지요. 죄책과 죄책은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 물음이죠. 죄책,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원의. 원의가 뭐죠? 원시적 의.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 원의죠? 그렇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원의가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책과 원의가 없다. 그 다음에 온 성품이 부패했다. 우리가 항상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보세요. 다 미끼가 다 뭡니까? 다 그런 아주 도발적이고 음란하고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이죠. 이걸 가리켜 원죄라고 하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를 가리켜 자범죄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참한 지위, 비참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금생의 모든 비참함, 비참함이라는 것은 꼭 못 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세요. 뭐가 없었겠습니까? 권세가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관행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돈을 또 구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비참하지요.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펴본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런 구원의 도리들과 또한 복음의 요의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여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더 분명하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